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죄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무릇 남녀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그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다윗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그 기쁨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았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뭐 기억이라도 좀 흔적으로 조금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느냐? 물론 다윗의 기쁨은 세상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누렸던 그런 기쁨은 아니었고 복에 대한 것을 깨달았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런 그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내 손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주어졌을 때에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기쁨,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뭔가가 주어져서 그걸 내가 쥐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 내가 깨닫지를 못했던 하늘의 이치, 또 하늘의 비밀, 이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그 깨달음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아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그 말씀에 모든 정신을 다 쏟아붓는 그런 신자라면은 뭐 그러한 내용은 누구나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기쁨입니다. 단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었다는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쏟아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그 말씀을 깨닫는 그 재미, 그 기쁨을 온 은속교의 성도가 누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면서도 신앙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다윗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칙이 뭐냐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이 다윗은 아주 큰 그러한 기쁨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의 원칙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것은 언약궤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수없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그뭐 상자가 아니고 그 뚜껑을 뭐라 그랬습니까? 속죄소라 그랬죠. 그 속죄소 위에다가 희생의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용서함 받는 그 은총, 그 사랑과 은혜의 현장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오베돔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 복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는 오베돔이 언약궤를 뭐잘 정성스럽게 모셨다거나 뭐잘뭐 보관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능력이 그 집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그 받을 대상인 그 이방인의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보면서 언약궤로 인한 그 복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은 전에는 어떤 그 인간의 행동이 잘하면 복을 받고 뭔가 못하면 저주가 주어지고 벌이 주어지는 이러한 원칙으로 하나님 복과 저주가 내려친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오베돔 집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곧 모든 저주를 다 덮어버리고 복으로서 승화되고 있는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것으로 기뻐했고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뛰놀면서 춤을 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 그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뭘로 시작되냐면은 그 미갈이라는 이 다윗의 부인이죠. 다윗의 부인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이 다윗이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추면서 막 뛰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미갈이 다윗을 조롱을 해요. 그리고 결과가 2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러한 그 얘기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자식은 힘입니다. 힘이고 권세와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부인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자식을 많이 얻으려고 그토록 다투고 싸움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대나 지금이나 여인에게 자식은 힘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더구나 미갈은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왕비에게 자식이 없다. 그런 얘기는 결국 어떤 권세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왕비로 전락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조선 왕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비가 정실 부인이 후석 없을 때, 왕자가 없을 때, 그리고 후궁이 왕자를 낳았을 때 모든 힘은 그 아들을 낳은 후궁의 위로 다 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왕비는 찬밭 신세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의 위치에 있는 미갈에게 자식이 없게 버렸다. 그 얘기는 결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이름뿐인 허수아비 왕비로 전락돼 버렸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자식을 통해 이해가지 못하는 그들한 여인으로 추락돼 버린 것입니다. 결국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미갈이 자식 저 다윗을 조롱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식이 없게 되었는데 과연 미갈이 다윗을 조롱한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얘기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을 조롱했다. 왕인데 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조롱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미갈이 징계를 받았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를 욕하고 조롱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건 사실 분명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뭐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의 잘못됨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되었느냐 이걸 잊어버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이 여인은요,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할 때에 함께 몰락해야 될 그런 처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함께 몰락해야 될 처지 여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왕비가 되었습니까? 아, 이미 설교 드렸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그 3장에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와 언약을 해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 다윗 조건을 내걸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미갈을 데려오라. 왜 데려오라 하냐? 미갈이 예뻐서가 아니고 미갈은 나와 정혼한 여인이다. 결국 정혼이라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갈이 가까스로 다윗의 그 부인이 되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불러줘가지고 왕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다윗을 지금 조롱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왕비가 되었느냐? 자기 옛날 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과 다른 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미갈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참 자주 많이 씁니다. 근데 뭐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냐는 것, 이것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생각했다면 분명히 어떤 뛰놀고 춤추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갈의 시각대로 왕의 채통과 품위를 하락시키는 그러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인데 이 생각이 있으면 막 뛰놀면서 춤을 추지를 못한단 말이죠. 결국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 이런 싹을 잊어버리고 단지 여호와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가 베푸신 거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기뻐서 여호와 앞에 내가 왕이란 이 생각 다 사라져버리고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내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린 것으로 인한 기쁨 앞에서는 내가 왕이라는 거 이건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왕이라는 그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 앞에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다. 이런 건 성립되지를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세상의 모든 꼬리표를 다 떼어버리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하고 있는 그것만 달랑 들고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지금까지 흘러온 문화 분위기는 유교적 분위기였습니다. 유교적 그 분위기에는 채통과 품위를 많이 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통과 품위를 유교적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볼 때에 우리나라가 공자 때문에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공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공자 가르친 예라고 하는 거, 효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는 거 이건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만민에 들어간 예, 만민이 그 추구하는 그러한 도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교의 경전인 상서라는 그 책에 오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속담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에요. 유교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어에 보면은 여자와 소인배는 기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게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자의 그 유교가 뭐냐면은 남녀를 확실히 구분해 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되는 것. 그게 여자의 미덕으로 계속 가르쳐왔던 것이 바로 유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엌에 갇혀 있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그렇게들 다들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게 유교적 분위기 흘러나온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유교는요 아이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소외되어 있고 어른만의 도덕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는 무조건 어른께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호로자식이라 뭐 쌍놈이라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어른에게 한마디 뒷구를 못해요. 누군가 말 대꾸하면은 엄청나게 혼나지 않습니까? 버릇없다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자식과 부모의 대화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꾸를 못하니까. 그걸 시키기도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 흘러온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얘기죠. 또 유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자를 위한 도덕입니다. 그게 제사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습니까? 가부장 의식이 무진장 강합니다. 그래 말씀드린 토론이 없는 가정이란 말이죠. 감히 어른에게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 무조건 어른 말을 따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예절이었다 그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할 도리는 없고 여자가 남자를 섬긴 도리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남존여비사상이라 그런 얘기죠. 상놈과 양반의 결자를 크게 벌여놓은 것이 바로 편파적인 신분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유교였다 그 말입니다. 비가 와도 뛰지 아니하고 천천히 팔자걸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양반의 채통과 품위를 지킨다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도덕 위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 중국은 이런 도덕을 지금 유교를 잘라버리는 그런 문화가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권위를 좋아하고 이름에 어떤 직함 붙이는 것, 이걸 좋아하는 것. 그리고 채통과 품위라고 하는 것도요. 삶의 어떤 수준으로 다들 일을 해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대통령하고 나면은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금이 나오는데 그 지급되는 연금 명목 안에는 품위 유지비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뭔가 하면은 어떤 품위를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었으니까 서민들이 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체면 구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프 치고 고급차를 굴리고 좋은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바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줍니다. 그거예요. 사관학교에도 품위 유지비란 목록으로 한 달마다 20만 원인가 같은 돈을 지급해 줍니다. 품위를 사관 생도로서 품위를 유지해라 그런 얘기죠. 어떤 교회는 목사 품위 유지비라는 그런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유지해야 될 수준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이게 뭐냐면은 품위라는 거, 채통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을 어떤 삶의 수준, 세상에 뭔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연결시키는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부미, 채통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서민들은 뭐 부미라는 거, 채통이라는 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품 있는 사람, 이리 생각하면 다들 망학식을 갖추고 지위가 있고 반듯한 도덕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야, 품이 있다.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몽땅 뭐냐면은 유교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공자 역량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 품이 있고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선과 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배고픈데도 배고픈 척 안 해야 되고, 화장실 급한데 처치에 가야 되고, 그게 양반의 채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로서 채통과 신자로서의 품이,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시려합니까? 사회적인 것은 다 떼어버리고 일단 신자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품이 채통, 그게 뭐냐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지켜야 될 채통, 신자의 채통, 신자의 품이. 짜장면 안 먹고 레스토랑 가는 건, 네, 그런 건 상관없는 것이겠죠. 채통이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체나 신분에 알맞은 행위, 이게 채통이라는 의미인데 품위도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자라는 신분에 알맞는 행위, 그게 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신자에게 알맞은 행위가 뭐겠습니까? 절대로 고구한 인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알맞은 행위, 여러분의 마음이 신자로서 세상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채통이고 품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품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면서 뛰 놀고 춤을 추는 그 다윗은 왕으로의 채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채통과 품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는 그걸 조롱한다 그 말이죠. 결국 그것이 뭘 말하냐면은 미갈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통이 없다는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절대 왕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깊이 생각을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주렁주렁 달고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타이틀 하나, 그것 하나 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는 것을 다 떼어내버리고 모이는 것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오직 신자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그것만 딱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면서 목사는 목사 그대로 나옵니다. 장로, 장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 결국 서로 권세의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체면, 장로의 품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신 그 목적, 그 뜻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의 품위와 채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이 곧 목사의 채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사의 품위를 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 이것만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난 목사네, 난 뭐네, 난 뭐네 자꾸 이런 것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지위 권세를 자꾸 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지위를 높임받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되어진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집이 어떤 위치 무엇을 두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노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뿐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목사로 나오고 어떤 세상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은혜, 하늘의 귀한 복만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오직 그 모습으로 나오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같이 서로서로 은혜 받은 자로 만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자연히 교회 안에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사라져버립니다. 모두가 신자고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인데 그 안에 높은 낮은 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나고 악수하고 있는데 그 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갈이라고 하느니 참 정신나간 여자가 다윗을 왕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채통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여신적인 거, 이것은 왕비라고 한 자기 지위를 지금 생각한다는 그런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왕비도 이거 필요 없는 거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현지한다 이걸 생각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도 왕으로만 보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뛰놀고 춤춘 다윗의 그 심정을 다 미갈이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런 미갈의 사고방식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갈의 생각을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미갈의 사고방식은 사라져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갈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미갈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 살아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뿐입니다. 여기 거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을 신자답게 하고 그 생각으로 여러분은 신자로서의 품위와 채통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아봐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의 조롱에 다윗이 대답하는 것인데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비록 너의 미갈 너의 눈에는 내가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보다 천한 신분이 계집종에 물었던 내가 높임 받을 것이다. 이래가듯이 됐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기쁨,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르는 미갈은 계집종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높임 받는 자리입니다. 낮아진 자리가 하나님께로 높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높임 받는 것은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 처할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신자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써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의 채통이라는 것, 여러분이 낮아짐으로써 신자의 채통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피를 쓰고 내가 사람께 대접해 있을 때 그것이 내 스스로 신자의 채통과 품위를 다 버려버리는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 다 같이 채통 좀 지킵시다. 채통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신자의 채통, 신자의 품위, 그걸 좀 지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거듭 말하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란 얘기죠. 무엇 하나 우리의 공로가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거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왕일까? 아, 아니구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인가? 아, 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답을 내리면서 온전히 백성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죠. 이게 진짜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신자의 참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품이에요. 참 귀한 그런 채통 품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다고 하나님 대접받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처한다면 매를 시하는 건 낮아진 자리. 그게 높임만한 자리다. 그걸 여러분, 좀 여러분 가슴 속에다 고이고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멸망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 처지. 그걸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그 하늘의 복에 좀 기뻐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복에 대한 기쁨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이 뛰놀면서 춤을 춘 그 다윗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었구나. 그래서 뛰놀았구나. 그 복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춘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신자다운 모습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목사 장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뿐이다. 높고 낮음의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의 몸으로, 지체로 만날 뿐이라는 것. 이게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만남이 보여줘야 될 교회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갈의 생각 말고 다윗 생각으로 살아가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걸 돌아보면서 참 이런 나에게 베푸신 복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내 속에 충만히 간직한 채 우리가 서로 만나자. 그럴 때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예수의 몸에 그 관계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다윗 마음, 다윗 생각, 이것이 오늘 여러분 생각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남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오며 이 세상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복으로 기뻐하면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주의만 생각했던 미갈의 그 생각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여호와 앞에서 복으로 인해 뛰놀며 기뻐하는 다윗의 그 심정, 그게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뛰노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세상 것을 달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 떼어내버리고 우리의 주의도 세상 것도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단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나는 그러한 저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석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의 그 모습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게 힘쓰는 은석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